예, 오늘로 레위기 강해가 아홉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레위기 전체의 서론을 다뤘습니다. 그 제가 했었고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다섯 가지 제사 이제 여러 번 반복하셨으니까 아시겠죠? 한번더 해보실래요? 처음에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한 차례씩 다뤘고요. 그리고 이 제사 다섯 가지를 종합하면서 특별히 제사장 입장에서 제사의 규례를 다시 한번 정리 종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을 위임하는 첫 임직식이 지난주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임명된 제사장 아론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됩니다.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때까지 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론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9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계속 주어가 모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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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위임식도 모세가 아론에게 뭘 시키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8절부터 9장 8절부터는 이에 아론이 나오죠. 9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리고 12절에도 아론이 이제 주어가 아론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과연 임명된 대제사장 아론이 오늘 제사를 처음 드리는데 약속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날 것인가 아닌가? 우리로 치자면 초짜 목사가 예배를 혹은 설교를 하는데 과연 은혜가 있을 것인가? 임직식 마치자마자, 그죠? 귀추가 주목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제사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출애굽기 이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셨을 때 언제, 어떻게 나타나실지 알고 있었습니까? 그냥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장소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헤어지면서 다음엔 언제 어디서 보자 이런 약속도 없었고요. 그냥 오실 때도 말 없이 가실 때도 말 없이 언제 온다 약속도 없이 그냥 오셨다가 가셨다가 그랬거든요. 가장 유명한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6장하고 17장 사이에 침묵의 13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몇번 들어봤는데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장면이 16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17장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사이에 갭이 13년이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렸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끄떡끄떡 하다가 또 제가 조금 삐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의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13년 만에 이분이 나타나셨다면, 그러면 그 전에 혹은 그 후에는 얼마나 자주 나타나셨을까? 안 궁금하시나?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전체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다 보고, 아브라함 전체의 생애를 딱 놓고 평균을 딱 내니까 몇 년에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셨게요? 대충. 8년 반 만에 한 번씩. 8년 반 만에 한 번. 물론 그 사이에 더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나 결론적으로 보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실지 모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있다 오늘은 오실려나 아니면 내일은 오실려나 저 노을이 붉게 타는 걸 보니 오늘은 오실려나 보다 오늘 밤 잠이 안 오는 걸 보니 오늘은 오실려나 보다 근데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알 길이 참 막막했습니다. 성경이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뭐 개발 과정이나 뭐 특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신앙 서적을 통해서 알 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신앙을 키워갔던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리고 모세에 이르러서도 똑같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는데 나무는 안 타는 그 이상한 장면을 본게 처음인데 그게 80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친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주동하여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여 내시지만 다음엔 언제 만나자 내가 어디 올게 너도 나와라 이런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에서부터 회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제 회막을 만듭니다. 회자가 모일 회자, 그죠? 막이 장막 막자, 그냥 모이는 장막, 혹은 우리 지금 만남의 집, 약속 장소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언제지는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나타난다면 이 회막에 내가 나타나겠다. 너도 일로 와라. 이제 장소가 드디어 마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회막을 모시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걱정이 있죠. 회막은 있는데 모세가 죽으면요. 모세가 죽으면 다시 모세와 같이 온전한 자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회막에서 언제 또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이제 모세가 없더라도 이 제사장들이 내가 가르쳐준 이 제사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기만 한다면 내가 이 회막에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진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가 오늘 이 장면인 겁니다. 과연 정말 아론이 드리는 제사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회막에 나타날 것인가?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구약 전체의 역사적으로 의미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전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장소가 정해졌고 이제 어떤 시기나 방법이 어느 정도 조금은 구체화돼서 제도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이 제사장 가문이 건재하는 한, 그리고 이 회막이 잘 보존되는 한, 그리고 지난 몇 주에 우리가 걸쳐서 배웠던처럼 이 제사의 규례대로 제사가 잘 드려지는 한, 여호와는 이 회막에 임재하실 것이다. 불과 구름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약속이 정말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과연 그 제사, 지금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제사장 가문과 이 제사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특별히 4장 후반부부터 이제 10장에 이르기까지 이 제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이것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레위기는 히브리서하고 같이 읽으시면 좋은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부분은 9장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레위기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제사 그리고 제사장은 히브리서 9장에 의하면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론은 전적이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바친,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쩌면 자격 미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임직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물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제사는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흠 없는 자신이. 그래서 그분이 드린 것이 더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9장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살펴볼 이 레위기 제사는 레위기 안에서도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것은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보시면 7일 동안 진행되고 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이 끝나고 8일째 되던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는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때 드렸던 제물은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순양, 뭐 수송아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제물에 비견되는 오늘 우리의 제물은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것은 꼭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나의 종교적인 공로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매주 그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문구가 있었는데 뭐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죄 많이 지어서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그 구절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항기가 있으니까 저는 또 저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데 저거 아니고 뭐 없을까? 저걸 넘어설 수 없을까? 다시 말해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선교, 구제 뭐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집에서 어머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서 저 죄인 나왔습니다 이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나님한테 뭘 할 수 없을까? 좀 하나님 앞에 좀 면목 있게 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남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의, 종교적 공로, 업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무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미가서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들 될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에서도 이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의 속죄 제물로 혹은 나의 번제물로 혹은 나의 화목 제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61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제사가 없다고 제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번제물이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지난 속죄제 때 우리 서지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문답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다시 물어보시고 세 번 다시 대답할 때 베드로는 결국 이 예수님을 자기의 속죄 제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기를 전가시키면서 나 대신에 당신이 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론이 직접 집전한 이 제사부터 해서 수천 년간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어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의 피가 흘려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약속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로 대표되는 최초의 이 한 라인을 유지하는 이 유지자들, 제사장 가문도 대단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 문제도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들 스스로가 이미 흠 있는 사람, 아론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흠 없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집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죄와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 확연히 드러나는 제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초의 원래의 이상적인 방법이었죠.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의나 우리의 종교적인 공로나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올 때 지난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의 성적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과 동시에 이제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고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아론이 드렸던 첫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셔서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멘.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느냐 잘 모르니까 구름으로 혹은 불로 그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죽어도 아론이 죽어도 그 아들들이 건재하는 한, 제사가 드려지는 한 여호와는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확증이 되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의 방법 혹은 이 회막의 제작 방법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극명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유명한 갈멜산 전투인데요. 엘리야하고 그리고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목놓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규례대로, 중요한 건 그들의 규례대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떠들어도 아마 소리 높여 외쳤겠죠. 어쩌면 노래가 있었으면 소리 높여 찬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가 언제 그들의 선지자나 그들의 신도들에게 나타나서 너네들이 이러이러게 하면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약속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타의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신이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회막을 짓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리고 이러이러한 임직을 거친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한다면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유교의 제사 규례도 뭐 홍동백선에 뭐 오동육선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느 조상신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는 동쪽에 뭐는 서쪽에 놓으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리저리 막 규례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낫겠지 저게 낫겠지 그래도 결국 안 되면 뭡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치성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는 것밖에 없죠. 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레위기에서는 혹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이르는 시종일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주도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후반에서부터 레위기까지는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 지루하다시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내용이죠. 불특정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규례대로 한다면 내가 나타나겠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 제목을 제가 한 20년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처음 봤는데요. 처음에 보면서 뭐 책 제목이 뭐 이러냐.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계시 지금 안 계시냐. 뭐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 아무런 저한테는 감흥이 없었고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다른 철학책이나 역사책들을 좀 더 읽고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약간 이해가 되면서부터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구문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오늘로 보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회막에 계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관한 책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죠. 그리고 계시록은 이름도 계시잖아요. 이미 알려 보여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레위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에서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면 신약에서는 성령님 그리고 특별히 성령이 처음 등장하는 오순절 사건은 비슷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나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나.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불과 구름처럼 내가 여기에 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자 성령이 임재하셨다. 자 그래서 결국 뭘 하시고자 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고자 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제사나 여러 가지 시청각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 걸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시청각 효과가 있는 교육 방법을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과 우리 어른들이 보는 책과도 같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저희 집 꼬마의 제일 어린애가 보는 책은 딱 펼치면 흑백입니다. 그리고 그냥 세모 하나. 하얀 바탕에 까만 세모 혹은 까만 바탕에 하얀 세모 그 다음 동그라미 하나 그렇게 책 한 12페이지에 놓고 한 권에 3천 얼마 와 이거 정말 거저먹는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애들이 막 물어뜯으니까 천으로 만든 책이 나오고 이렇게 누르면 소리 나오고 뭐 빠시락빠시락 되고 뭐 삑삑 소리 나는 책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글자가 한 줄씩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그림은 조금 줄어들고 글자가 조금 많아지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그림은 점점점 줄어들고 글자도 점점점 크기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림은 몇 장에 한 장씩 나오고 글만 쭉 있고, 그리고 요즘 우리들이 보는 책은 그림은 가물에 콩 나듯이 앞장 뒷장에 가끔 있고, 특히 저희 사학과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글자입니다. 도표 한 장, 뭐 이렇게 표 하나 그림 하나 없이 다 글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 구약에 시작하셨을 때는 좀 이제 말과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좀 더 시청각 효과가 있는 대단한 그림이나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시작하셨다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언서로 갈수록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데는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그 성령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의 내용, 그것은 사도행전의 기준으로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로 또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1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으로 치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셨다면, 신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조금은 단단한 식물일지도 모르는 딱딱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이 특히 개혁주의 쪽에서는 조금 시간도 많고 조금 더 중요성을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청각 효과가 현란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 했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 요즘 뭐 큐티 체조의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위에서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래 인간들은 그 제사의 방법대로 제물을 가지고 가죠. 우리로 치자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구약시대에서는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신약시대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의 반응, 다시 인간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향한 반응이 나옵니다.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가 쓰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된 번역에서는 기쁨으로 소리 지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원어의 용례로 보자면 엎드린다도 그냥 엎드린다가 아니라 두려워하며 엎드렸다라고, 앞에 두려워하며를 부연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해설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기쁨으로 소리 지르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본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고 또한 동시에 너무 두려워서 엎드렸다. 그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요즘 그 가수들 공연 보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막 자기 혼자 노래 부르다가 소리 질러! 그러고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왜 소리 지르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기원이 뭔지, 소리 질러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무턱대고 소리 지르랍니다. 그 뭐 에 하면 똑같이 에 하고 뭐 흥을 돋우는 거겠죠. 근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셨거든요. 부족한 아론이 집전한 제사를 통해서도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셨거든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임재하심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또 너무 기쁜 거죠. 그 기쁘면서 두려운 것이 큰 소리로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경배가 경자가 경건하다 혹은 경외심의 경자고 배자가 엎드릴 배자니까 경배가 두려움에 엎드리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는 이런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본 백성들의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가져와 보면 우리는 이 레위기의 제사보다도 이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했던 레위기의 제사보다도 더 온전하신 아니 가장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전하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자신이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이후에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되겠죠. 그때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그때보다 더한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는가? 사실 요즘 찬양과 경배에 가장 우려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소수의 찬양자들이 공연을 하고 있고 다수의 예배자들은 관객이 되어 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입을 달싹달싹 거리는 정도밖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점점 악기와 여러 가지 소리들은 높아져 가는데 반대로 사람의 목소리는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고 스피커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됩니다. 목 놓아 찬양해 본 적이 언제 적에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 악기 별로 없을 때 우리 목소리가 엄청 크게 서로 느껴지고 내 목소리가 옆 사람 소리 막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때는 악기 소리가 적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함께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찬양이 전문화되면서 앞에 사람이 공연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은 관객이 돼서 그냥 입만 조금씩 달싹이는 그런 현상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예배의 시작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누군가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경배가 과연 이때 이 장면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다 담아서 하고 있는가?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루하게 이어졌던 회막 제작 규례나 제사 규례 그리고 제사장 임직식 이 모든 것이 결국 오늘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의 절정,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셨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건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하답니다. 더 대단한 것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동시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소리 높여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두려워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는 이런 의미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 업적, 보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 단단한 식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